이상민
이승민의 상승쇼.
네, 상승쇼의 이상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승쇼의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 뭐 게스트 소개 짤막하게 해주신다면은.
아, 네, 오늘 일단은 예. 많은 분들께 예고 드렸다시피 오늘 주제는 페미니즘이고.
네.
오늘은 토론이나 뭔가 대결보다는 서로가 대화를 하고 혐오나 그런 것 없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뭐 우선 페미니즘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좀 추천을 받았어요.
패전. 네.
아, 전문가인가요?
패전.
예, 그러니까 좀 농객분들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왔고 첫 번째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 손희정 교수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전 손희정입니다.
아, 진짜.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그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 전문가분들 아니면 농객분들을 사실 많이 보면 약간 편견 중 하나일 수 있는데 뭔가 되게 공격적이고 뭔가 네. 되게 강하게 말한다. 뭔가 되게 핀셋을 꽂듯이 이렇게 이런 오해가
예리하다.
있는데 예리한 그러한 게 있는데
나는 예리하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손희정 선생님 아니 분석은 아니야. 분석은 되게 예리하신데 그러한 거를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셔서 뭔가 좀 다른 입장을 지닌 약간 다른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좀 듣기가 되게 거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다음 분은 우리
제가 또 소개할 다음까지는 예. 다음 분은 저희 그래서 손인정 교수님을 모신 다음에 네. 한 분을 더 모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조용하고 물 좋아하고
오보야하고
바람 좋아
바람 좋아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 보고 있니? 안녕 사랑한다 까미 복순이 안녕
우리 은하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은하선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선입니다.
네.
은하선 작가님은 또 저와 인연이 있는데 네. 저와 같은 학교
하는 거였나요?
네. 얘기하죠. 뭐 다 알아요. 진짜.
학연으로.
학연으로.
오늘 그러면 학연으로 어떻게 캐스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캐스팅이 된 겁니까?
아, 일단 추천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후보 분들 저희가 꼭 섭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셨는데
예.
고민을 하다가 은하선 작가님이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이셨네. 그리고 손희정 선생님과 예전에 같은 프로그램도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도 나오신 적이 있다 하셔서 네. 저희가 연락을 드렸고 네.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방송에 대해서 찾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저랑 좀 겹치는 취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취향이 있으세요?
제가 치비 마루코를 되게 좋아해요. 마루코를 엄청 마루코가
마루코가
삐빠라 삐빠라 빠빠빠라 삐빠라 삐빠라
춤춰요 뽀뽀코리
삐빠라 아세요?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애니메이션
마루코
근데 약간 마루코 랜드에 가서
맞아요
그 마루코 그 만화가가 남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예 유품으로 남긴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는데 그걸로 뽀뽀코링을 치시고 또 제가 최애아이에 요즘
빠져있는데
최애아이
저랑 취향이 좀
일본 만화를 좋아하신 거예요? 일본 만화?
No.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죠.
아니 뭐 한국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영심이도 좋아합니다.
영심이 좋습니다. 아 영심이 좋아합니까 이쪽?
영심이 알아요?
아, 영심이 몰라요?
영심이 요즘에 드라마로 실사화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영심이가? 영심이. 와 신기하네요.
네.
그냥 보시네요.
아 친일로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아 바로 알아챘습니다.
다들 식덕이냐? 오 식덕 페미는 처음인데요?
무슨 말이야?
식덕팸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분은
맞은 편에는
이상민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복수심과 투쟁의 상징입니다. 한때 JTBC의 아들이었으나 지금도 아들이죠. 우리 이형주 크리에이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확히 아나운서셨던 분
아니요. 네. 저는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해서 네. 방송인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
유튜브 이런 거 더 이상 하기 싫어요. 방송하고 싶은데 불렀으니까 나왔어요.
근데 네. 그 오히려 요새 방송 업계가 죽고 있고
맞아요.
예, 그 오히려 인터넷 업계가 뜨고 있는 주제인데도 네. 그래도 굳이 넘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나는 방송하고 싶은데
약간 사람들이 네. 더 많이 왜냐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트위치나 이런 것보다는 방송이 네네. 훨씬 더 좀 그러니까 메이저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이저로.
레거시에 대한 위기를 지적한 거예요.
원래는 이상민님과 이승빈 둘이 MC를 보고 이렇게 패널을 둘을 모셔 올려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어, 제가 스트리머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어, 형, 누나, 나올 수 있어? 했는데, 어, 나가지, 승빈이 방송, 뭔데? 어, 페미니즘이야. 아,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 그러셔가지고, 어,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약간 패널의 입장에도 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여성 혐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법한 제가 입장을 계속 열거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 어떤 주소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좀 짧게 좀 경험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이수빈 씨가 이걸 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그 하고자 하던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토론할 거 되게 많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주제를 골랐다는 건 본인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냥 억울. 아 죄송합니다.
억울. 요즘 그런 걸로 안 끌려 요즘에.
그 방송 초기에 그 페미니스트로 몰려가지고 아, 그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있었던 걸로.
무지개 대한민국 노래가.
무지개
대한민국이라는. 아 저
당연히 공격 당할 줄 몰랐어요 그걸. 아니 너 바보야? 이승민 너 바보냐? 야 노래 제목이 무지개 대한민국이면 누구나 나도 몰랐어. 나도 무지개 대한민국 하고 이승민 게이야? 바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
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 막 그랬던
아,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가 아니었고 그게 한 제 처음 낸 노래인데
근데 노래가 이렇게 잘 되기가 어려워요. 저도 노래를 맞지. 내긴 했는데 아, 그래. 아무도 제가 은하선으로 알려진 다음에도 앨범 냈는데 노래? 사람들 몰라요.
아, 진짜로?
아, 보컬로요?
아, 노래를 했다고요?
해서.
아, 진짜로? 아, 네, 자, 시작합시다. 한 박자 치고.
아니, 근데
아무튼 한 박자 치고. 뭐야?
근데 그 노래가 막 손가락 골절 막 이런 노래인데 근데 어? 오늘 밤 너의 그곳 안에서라면 손가락 부러져도 난 좋아요. 막 이런 노래인데 아, 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청소년이 듣고 있어.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일은 잘 없죠. 그러니까 노래 모르셨을 아, 거야 아마. 네.
아 그렇죠. 몰랐죠.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네. 다만 그게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욕이 왔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분들은 네. 한남충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극단적인 반페인 분들은 네. 우리가 왜 여자랑 화합해야 돼? 반대도 우리가 왜 남자랑 화합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한 제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아예 악플러 분들과 너희 자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했는데 어 그래서 분들 중에서 실제 1배 사용자와 메갈을 했던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각각.
근데 아 인터뷰를 했어요?
예, 직접 악플러 분들과 아 너희가 진짜 있으면 인터넷에 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전화를 해라 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면 나도 인정하고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 콘텐츠는 여기에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때는 방송을 안 했을 때니까 했는데 어, 전화를 했는데 어, 1배를 했던 그 회원분은 예전에 어머니가 바람을 피고 아버지를 되게 좀 안 좋게 학대한 그런 경험을 겪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 혐오적인 감성이 되게 강해졌다 얘기했고 메가를 했던 그 여성분의 경우는 과거 삼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근데 가족들이 다 쉬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내가 남성 혐오적인 게 되게 약간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있는 그러한 다양한 악플러들이나 여성 혐오자나 남성 혐오자들도 이런 아픔을 다들 지닌 사람들이겠구나. 근데 우리 사회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너의 말은 틀렸어 아니면 내 말이 옳아라는 그러한 식으로의 뭔가 어, 구도로만 자꾸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역할이야말로 어, 저 같은 음악인들 혹은 방송인들이 코미디언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고민을 늘 지니고 있다가 어, 오늘 이러한 자리를 면역이 나서 네.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 본 방송 언제 시작하는 거야? 지금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손가락 골절 얘기밖에 없어요.
아, 네,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멜론에서 손가락 골절 치시면은 들으실 수 있고. 음악 네.
응급실 노래 다음에 들으면 좋겠네.
네네네. 병원에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승빈 씨가 준비한 OX로 말해요. 다음 문화.
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인어공주는
어, PC주의가 과도한 영화다. 하나 둘 셋. 와 이번에 3대1로 3대1로 이렇게 했네요. 저는 왜 X를 들었냐면요. 인어공주는 PC주의가 과도한 영화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PC주의를 표방한 영화는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정말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게 첫째는 그러니까 왕자 역할이 백인이에요. 근데 왕자의 부모님은 흑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그게 영화에서 굳이 그 설정을 왜
입양 아니야 입양?
입양 아니죠. 근데 그 설정을 왜 굳이 넣었냐라는 하면은 사실 사회적 갑인 백인 왕자는 백인으로 백인 남성으로 설정하고 반대로 을에 입지한 인어에게는 흑인 여성에게 설정함으로써 이 설정을 굳이 들고 들어갔다는 것이 좀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왕자가 인어공주를 본 이후로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예뻤다라고 얘기해요. 아... 난 너무 그녀의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라면서 계속 주변에 얘기하는데 피시주의를 표방했으면 네. 그것보다는 그녀의 뭐 자주적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는 목소리가 예뻐서 노래를 잘해서 못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갔어야 했는데 굳이 그걸 계속 예쁘다라고 언급을 해요. 왕자가 영화에서.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영화 내에서 자꾸만 CG 처리 같은 걸로 네. 흑인 인어공주에 대해서 자꾸만 하얗게 보이도록 자꾸만 CG 처리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 예.
이승빈 페미니스트네.
완전 페미니스트네.
완전 페미인데.
바닥 속으로 들어가라. 어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데르센 동화 원작을 예. 보면 네. 인어공주의 머리 색깔과 지느러미 색깔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장미와도 같은 뭐 피부 뭐 이런 식의 이제 묘사들 같은 것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진저라고 하는 거고 초록고리도 디즈니에서 만든 거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모델링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디즈니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웃겼던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네. 옐로우 몽키예요.
잠깐만. 아니,
아니 우리는 어디 가봐 옐로우 몽키지.
터진다.
터진다. 외국에서 보면
외국에서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한다.
우리는 아니 이거는 나온 내가 백인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당사자가 원래 퀴어라는 말도 원래 굉장히 욕이었는데 가져다 쓰는 것처럼 우리는 옐로우 몽키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마치 백인인 것처럼 흑인을 혐오하고 막 흑어공주라고 얘기하고 그러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그 논란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의미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논란.
자, 오늘 이용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뭐 인어가 뭐 흑인이 됐다 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백인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네. 나는 흑인이라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그죠? 에이시안 사람이 나는 옐로우라서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하면 그거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 백인이 나는 백인이라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난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백 년간 백인이어서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백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10대 20대 애들인데 걔네는 그동안 백인으로서의 그 어떤 뭐 이런 뭐 어드밴티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연좌에서는 안 돼.
나는 왜 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자랑스러워 얘기를 못 하느냐. 근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러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 애들은 네. 이 민주당 아젠다에 너무 이 뇌가 점령이 돼 있어가지고 나 오히려 나는 미국인이라서 자랑스러워보다 네. 나는 무슨 인종이라서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뭐 이런 뭐 문화 콘텐츠의 뭐 거대한 공장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거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 그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분열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인어공주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나라 인어공주 있었잖아. 전지현이었잖아.
맞아. 좋아했어.
뭐예요,
아, 나는 홍길동 흑인이어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어쨌거나 미국 민주당의 아젠다를 따라가면 안 된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나 너무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너무 재밌는데.
근데 받아요 전선.
근데 헐리우드가 네. 그렇게 정치판에 의해서 바뀌는 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엄청난 시장, 그야말로 자유시장이잖아요. 예. 디즈니가 사실 공식적으로 이 다양성과 그러니까 뭐 PC라기보다는 디즈니에서 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뭐냐면 다양성과 포용성이거든요. 디즈니에서 만드는 작품 안에서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안 보여줬으니까 실제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창립자가 네. 엄청난 우파거든요.
예,
그래서 미키 마우스가 막 전쟁 참여하자고 노래 부르고 맞아요. 막 세금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랬던 역사 안에서 너무 이제 이제 다른 인종들을 거의 쓰레기 취급해왔으므로 이걸 좀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는 다양성의 의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포용성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어젠다를 내걸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놓여있는 건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디즈니는 망한다, 팔리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흐름에 영향이 전혀 없다. 어느 문화도 그렇진 않으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디즈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실은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은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기는 해요. 네. 정치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백인인 게 자랑스러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너무 많은 흑인들이 그동안 백인 경찰한테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흑인 경찰도 싸 죽이거든요. 네, 이거를 백인 중심적 경찰이라고 할 때 정말로 죽어온 역사가 있고요. 실제로 흑인 남성들의 많은 수가 한 20%인가가 감옥에 갑니다. 예. 그냥 뭐 벌금을 안 난 것 때문에 감옥에서 5년씩 막 썩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이 말하자면 위협받고 있는 이 세계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나 백인이라서 자랑스러워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알라딘 나왔었어요. 알라딘이 한 몇 년 전에 그 리메이크 돼가지고 지니가 원래 파란색인데 윌 스미스가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영화 대박 났죠. 근데 인어공주는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윌 스미스가 가진 파워 같은 게 있는 건데요. 그 사실은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PC 영화로서는 어떤 그 입지전적으로 좀 도전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흥행적인 차원 그리고
지금 서로가 대화를 할 때 너무 발언권을 좀 끊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너무 길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조금 더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상대방 그 말하시는 분 역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조금 부탁드릴게요.
캐스팅 자체가 미스이지 않았냐 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감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인어공주 봤을 때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에어리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기나 이런 것들을 그 배우가 할리베리가 되게 잘 했었죠. 근데 알라딘에 대해서 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을 자꾸 끊게 됐었던 건데 사과드리고 알라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윌 스미스가 된 건 윌 스미스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니가 사실은 육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요정이잖아요. 근데 흑인의 신체가 그런 육체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편견은 또 미국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건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알라딘에서 가장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언어입니다. 알라딘이 되게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모두가 무슬림이고 모두가 아랍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편은 모두 미국식 악센트를 쓰고요. 나쁜 애들은 전부 다 아랍식 악센트를 씁니다.
이걸 진짜 몰랐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치.
영화를 우리가 보고 컸기 때문에 영화 딱 영화관 들어가시면요. 러시아 악센트, 아랍 악센트, 북한말 나오면 0.1초 만에 알죠.
악당이다.
저 새끼가 악당이구나.
맞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 편견이거든요. 그러면 인어공주의 흑인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편견은 어디에서부터 우리한테 왔을까? 사실 디즈니거든요.
그렇죠.
디즈니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사실 PC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갚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해온 그 과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알라딘은 그 악센트를 그대로 가져갔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미국이 되게 뭐 표명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최후의 마지노선이 무슬림. 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9.11 이후에. 그러니까 그 악센트를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스민과 우리의 알라딘이 아랍인 악센트를 쓴다? 안 팔렸겠죠.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 여성가족부 폐지는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가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저희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나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건 건데요?
잠깐만,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더니
그러면은 우리 은하선 작가님부터 뭐 요즘에 에펜코리아 하십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어. 예.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여성과 지금 가족이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여성들에게 어떤 가족을 만들고 이제 출산을 하고 네. 키우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당연히 따라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여성부를 폐지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름 자체는 문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름 자체는 폐지돼야 된다. 이름도 되게 중요하고 이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 부서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 받는 차별 어딨냐. 젠더 갈등 그런 것도 허상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돼야 된다라고 논의 흘러가는 거 너무나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죄송한데 저부터 발언을 드릴까요? 지금 난리가 나서.
왜?
이승민 너가 어떻게 여가부 폐지가 유지를 주장하냐라고 하는데 아 제가 들어봐요.
변명을 좀 해봐요.
변명을. 네네. 저는 지금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하는 거는 네. 저는 여가부 폐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여가부 카르텔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카르텔이요?
예, 여가부에 존재하고 있는 카르텔.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그런 이권단체들과 연결이 돼 있는 네. 그래서 여성에게 이점이 안 되고 오히려 남성혐오를 유발하고 그러한 잘못된 뭔가 좀 극단적인 사상을 자꾸만 주입하고 있는 그 내부의 그 카르텔이 먼저 폐지가 돼야지 그거를 유지한 채로 그냥 껍데기만 없애고 이 여가부를 좀 갈기갈기 찢어서 국방부에 보내고 교육부에 보내고 뭐 그러면 사실상 그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요소들이 그냥 국방부에 편입되고 교육부에 편입되고 노동부에 편입되면서 여가부 한 개를 없애고 여가부가 한 12개가 생겨나는 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가부 폐지가 지금 여가부 폐지하는 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이었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폐지하면 그게 더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저는 여가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는 지난 정권 당시 있었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이 사실 정말로 이권단체로 인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일단은 해결한 다음에 폐지를 하든 개편을 하든 이 문제 그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편이나 그런 식으로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 네. 그리고 지난 정권 당시에 있었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여가부 내에서.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바로 그냥 해체한다? 이거는 정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여가부가 암세포라는 건 아닙니다. 암이 발생하면 그 암을 일단 제대로 떼어내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냥 떼어내서 그냥 다른 데로 옮기면 그게 암이 온몸으로 퍼지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라서 네. 저는 그래서 좀 도발적으로 여가부는 지금 폐지하면 더 큰일 난다 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여가부 내부에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폐지라는 게 맞다. 혹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1년 넘게 지금 여가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 정말 소신바로 나자면 잘못하고 있다는 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만 끄는 것 같아요.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순 같아요. 예.
아니 놔둬야 파악을 할수 있다면서. 근데 놔두는 걸 잘못했다.
아니요. 그냥 문제 파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파악조차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드남 지지율 잡기 용어만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가부 폐지할게요 말만 하고 그것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왜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꾸준한 계속 현재 진행 미래 진행형이에요. 언젠간 폐지할게요. 그리고 분명 총선이 다가오면 또 그걸 공약으로 내걸겠죠. 그리고 총선에서 또 결과 이후에는 또 들어가겠죠. 쏙 들어가겠죠. 이게 반복이 되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우린 여가부 폐지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폐지할 거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뭐 문제를 파악하고 그 작업에 착수를 하든가 그것을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선택이 하는 거는 솔직히 정치인으로서는 조금은 좀 비겁하다라고 저는
그런 내리자.
네. 그런 내리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 아니고. 교수님. 네네.
사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죠. 근데 네.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다 보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업무를 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지난 정부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여가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정치적 노선 때문에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고용노동부가 고용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 해소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여가부는 굉장히 쉽게 공격을 당해왔다라는 네. 고민이 좀 있고요. 실제로 여가부가 권력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너무 작은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가 2022년 예산이 89조였는데요. 네. 여가부가 1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가부의 문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조직이라는 게 문제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1조 4천억 중에 9천억이 가족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2700억이 청소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300억이 권익 정책 관련하고 사실 여성 정책은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한 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권익 쪽이니까 1조 300억, 1,300억 정도 안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여성을 뭐 여성의 권익을 위해 뭔가를 한 거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그 안에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게 겁니까? 거기 안에 다 있는 9천억에 이제 가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너무 싫어하시는 셧다운제 같은 거는 청소년 쪽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여성 쪽 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권인숙 의원이라고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되게 유명하시죠. 그 권인숙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내기도 했어요. 약간 이제 한국 페미니스트한테 천형처럼 붙어 있는 셧다운제를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는 건데 늘 이거 너무 억울하지고 청소년 정책인데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승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비판하려면 사실은 여가부를 더 키워서 일을 제대로 맞아요.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재반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다.
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정부 부처들이 여가부가 시끄럽게 보는 거.
저는 능력이 없진 않은데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어 갔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능력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그 적은 예산으로도 청소년 정책이나 뭐 그
생리대
지원 그러한 지원에서는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거 알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 성범죄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았고 셧다운제와 같이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그 규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 여성 가족부잖아요. 근데 출산을 자꾸만 저해하는 방향성으로서만 자꾸만 그게 나와서 조금 그게 안타까워요. 물론 1인 가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가족부 보면 오히려 가족을 더욱더 뭔가
1인 여성가구
여기서 1인 여성가구 왜 지원하는 사실은 거야? 그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런 1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뭐 부부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살고 살면서 언제나 부부 중심적에 이성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아이를 한 둘쯤 낳는 그 네 명의 4인 가족 그 정상 가족이라는 것에서 좀 틀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관련된 법안도 이제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여가부가 많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당 때문에 자기네들 속한 당 때문에 이렇게 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 동시에 또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비판을 하고 동시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혼재되고 혼미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 이게 여성을 위한 길인가.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 양육하는 것 그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여성들한테 많이 치우쳐져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일하는 남성들도 본인이 육아휴직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별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게 요즘 틱톡 시대잖아요. 틱톡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유튜브도 막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1분 넘어가면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오늘 이후에 작가님 것만 쇼츠로 올라갈
거였어. 1배했다. 나 1배하는 여자야?
나 여가부 페이지 반대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영주님.
사실 뭐 대통령 공약이니까 일단은 해야죠. 대통령이 뭐.
근데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야 돼 사실은. 대통령 공약이면은 국민과의 약속 지울 건가요? 뭐 없었던 일로 할 거야? 뭐 그거 아니다.
대통령님 말씀 좀 들어보죠.
그거 내가 공약한 거네 그러면은. 국민한테 제가 거짓말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통령님이 공약하셨으니까 뭐 이게 뭐 어떤 뭐 무슨
아니 제가
뭐 과거가 있던가 일단은
너 너무 소름 돋아 옆에서 성대 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막.
일단은 폐지를 하는 게 맞다.
일단 없애야 된다.
뭐가 어쨌든간에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는 좀 그 저출산 부라고 일본에서 최근에 만든 그 새로운 부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출 네네. 걔네 왜냐면 걔네도 이제 저출산이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부를 따로 그럼 새로 또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
네. 출산이 아니라 출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뭐 그런
아니 출생과 출생은 애당초 단어가 다른 단어야. 그거 쓰면 안 돼.
그 출생이라고 저출생은 이상하죠. 혼자 알아서 태어나는
아니,
게 아닌데요.
아니 그 통계를 잡을 때 네. 다르게 단어를 써야 돼요. 애당초
출산 이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성평등 교육에서 출생이라고 가르치는
안 돼. 뭐 입장은 또 페미니스트나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입장 여기 다르거든. 아까 저출생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뭐 저도 섞어서 씁니다. 그렇죠. 원래 뭐
아, 싸움을 붙이려 그랬는데. 아 이게 페미 대전 내년 일으킬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 저는 예. 뭐 다 가능하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 아까 방금
여성 징병제는 필요한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됩시다.
하나 둘 셋.
아이 저 중간에 다 두 분 다
이승민 씨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성 역시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해요. 야 여자들 너네 왜 안 가? 남자들은 가잖아. 이러한 태도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성별 대결의 구도로 가는 논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거에는 동의 못하는데 네. 그걸 벗어놓고 여자는 못 가나?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 않습니까? 여성.
그러니까 여성들도 충분히 남성이 지는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질 수가 있다.
강제징병에 네. 대한 얘기인가요? 이거 아,
사병으로?
근데?
그럴 강제징병이 좀 가깝죠. 어쨌든 남성 징병제와 같이. 그러니까 징병제라는 제도가 있었던 게 과거에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라라는 그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시각에서 저는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남성만 징병했던 문화가 현재 이것도 한국이 충분히 이제 바꿔나가고 여성 역시 이제 징병이 되어서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를 국가적으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거는 비꾸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예.
은하성 작가님.
근데 군대 얘기를 할 때 이제 사실은 저는 군대 자체를 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징병제 네, 자체를 반대한다.
네, 징병제 자체를 반대하고 사실은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 그렇게 되게 어렵고 그래서 강제징병을 당했을 때 그 남성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전 너무나 이해하고 그건 당연히 그 나라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제징병에 대한 그 불만이라고 해야 되느냐 화? 당연히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나라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한테 그 화를 분출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사실 가장 커다란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얘기할 때마다 너네는 그래서 군대도 안 가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군대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군들이 그 군대 내에서 받고 있는 그런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 절대 빼놓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군대 내에 군대 문화가 얼마나 그 편협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절대 말하기 되게 어렵고 이거는 여성 남성뿐만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뭐 그 안에서 권력자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그 안에서 뭐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묵살을 당하고 관심사병되고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군대 문제가 얼마나 문제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실제로 이제 남성들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 네, 그런 걸 했었는데 네. 그때도 사람들 되게 다들 많이 생각을 했죠. 남자들은 당연히 여자도 징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만 징병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 반대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이걸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끌고 오는가 그리고 페미니즘 이야기를 못하도록 만들 때 군대 얘기를 끌고 오는가 이 얘기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못할 건 없잖아요.
아, 못할 건 아니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이죠.
못 갈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페미니즘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나왔어야 되는 문제는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나왔었죠. 네. 그래서
나왔었어요.
네, 그럼요.
그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라는 네. 책이 있어요. 그 페미니스트고 네. 여성학자인 김엘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여군 문제와 군대 문제, 한국 사회 군사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래서 우리 같은 저도 이제 사실은 징병제 반대고 이게 징병제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폭력 그리고 그 안에서 남성들이 희생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가폭력의 문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고민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분단국가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제 안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안보 전문가 아니어서 말 못하거든요. 근데 안보와 군사주의 문제 얘기해온 페미니스트들이 있고 그런 글들도 같이 보셔도 좋겠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군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여군이 늘어날 경우에 사실 전투를 위한 군대라기보단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성격을 우리가 강화해 갈 수 있다 같은 논의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군대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치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분단, 그러니까 이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 정부에서 엄청 노력한 거였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군대 문제도 훨씬 논의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뭐 강대강으로 부딪혀서야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적이었던 군대를 벗어나는 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뭐 군대에 가라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좀 필수적으로 훈련소 정도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분들한테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여성분들 중에 몇 명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숨을 찰 때까지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그죠?
정말로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그런 걸
폭력 상황도 문제지만 뭐 재난 상황일 때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PR 같은 거 군대 가면 다 배우거든요. 여성분들한테는 특별히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그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뭐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차라리 그냥 한 3주나 4주 정도 그냥 가뿐하게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이게 조금 오히려 여성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민방위를 해야 된다라고 누가 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엄청 욕먹었죠.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 그리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어디로 최전방으로 다녀왔고 난 여기로 갔다 왔고 나는 얼마나 힘들었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삶에서 지속된다는 거는 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커다란 자기의 힘을 갖다 강화시켜줄 수 있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면은 나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들 군대가 얼마나 그만큼 편협하고 갇혀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남자든 여자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일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동의하진 않는 것
최소한
같아요.
최소한 민방이라도
아 근데 이거 이선생님 너무 알 텐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동아 콩쿠르 1등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남성들이 그 동아 콩쿠르 1등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죠.
가겠네요, 근데.
사실은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동아 콩쿠르 1등을 했는데 근데 군대를 그 몇 주 훈련을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는 것도 이제 이분이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3년 이상 있다가 온 사례도 있죠.
솔직히 여성 징병제 안 될 거 압니다. 정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정부에서 이런 지지율이 박살날 만한 정책을 의제화시킬 리가 없어요. 어떤 정부든 우파든 좌파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적어도 여성 이거는 젠더 이슈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도 아니 군대가 이렇게 위험한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제외하고 남성들 중에서도 우리도 갔다 왔으니까 니네도 우리만큼 고생해라는 거 말하는 사람도 제외하고 진짜 본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성들 역시 최소한의 군사적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본인의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총은 어떻게 쏘는지 그 정도는 배울 필요가 있고 충분히 배울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사실 여성 징병제에 찬성을 들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딱히 크게
저는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여성 징병제가 정말로 안 될까라고 질문하면 너무 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절벽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꼭 필요한 숫자를 채울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실 지지율이고 뭐고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제대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왜 안 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라는 논의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고 막 얘기할 때 아까 은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군대에 있는 여성들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6%가 여성 군인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리고 육해공군 군사, 그러니까 육사랑 회사, 공사 같은 데에 지금 정원이 여성이 10%에서 15%로 아마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여자도 못 가는 상황도 있기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는지를 조금 좀 그렇죠.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들 역시 이런 걸 좀 더 그 단순히 남자들이 우리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보 상황과 인구 절벽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그 뭐 늘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성폭력이나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반대할 남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군대에 온다고 해서 남성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이미 만연하고 있으니까 여자들 역시 성폭력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남자는 당연히 없고 그러한 문제는 들어온 다음에 여성분들도 옴과 동시에 함께 고쳐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 다 동의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네. 그걸 거예요. 예산이 네. 어마어마하게 들 거거든요. 그냥 군대 인프라를 여성도 복무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아마 예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비 늘리면 또 반대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정리 잘 하시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이 보시기에도 내가 봤을 때 내가 페미니스트지만 내가 봐도 얘는 강성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문제다. 얘는 진짜 페미니스트. 이건 진짜 비판할 만하다. 내부 비판. 지금 댓글창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
누구야?
네. 윤지선 교수에 대한 윤지선 그분의 교수. 입장을 진짜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 부분 뭐 동의 못한다 그 정도 의견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은 많은 생각이 많이 다른 분이고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그 어떤 곳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계속해서 본인이 하거나 혹은 그런 발언들이 힘을 실어줄 때 그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다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목소리를 정말로 크게 가져가서 난 절대로 이 마이크를 놓고 싶지 않아 이러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정치도 그렇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밑에 팬들이 중요하거든요. 팬들이 뒷받쳐줘야 되고 나를 얼마나 지지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두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트랜스젠더 혐오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걸 그냥 묵인하거나 혹은 뭐 같이 가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다 정말 착한 생각만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페미니스트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한다고 해서 다 페미니스트인 거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모두가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나 오늘부터 탈페미한다. 은하선 오늘부터 탈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이제 너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사실 저는 이건 마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 뭐 가타부타를 왜 내가 그걸 밝혀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뭐라고 밝혀도 욕먹을 거예요.
그죠.
동의하지 그러니까, 못한다 해도 욕먹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질문이 정말 제가 용기 내어서 되게 신뢰될 수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니까 이 용기에는 사실 진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에는 예스라이도 욕을 먹고 노라이도 욕을 먹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소신 있게 이 공간만큼은 진짜 어떠한 발언이든 이승희 방송은 다 존중이 되는 발언이거든요. 혐오만 없다 하면 그래서 한번 밝혀주시죠.
근데 저는 그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남성을 유충이라고 하는 공충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논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자로서 동의할 수 없는 논문이고요. 윤지선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그 작업을 한 것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있지만 사실 아카데미는 학계는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문 학술지에 가면 3명의 심사자의 심사를 거쳐야 게재가 되는 건데 그 3명의 심사자가 누구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공격이 윤지선 개인한테로만 가고 사실 학계는 뒤로 빠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를 화나게 하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을 잘 모르고 연구하는 연구자도 페미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철학 학술지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철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페미니즘 논문을 제대로 심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페미니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이거는 학계가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거죠.
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일단 읽어보기는 할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근데 읽어볼 때 여기 한남 유충 써 있으면 당신 미쳤어요? 이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남 유충 아이고 그래 갑시다 이거 한 거잖아요. 그거 다 미친 거 아닌가?
뭐 멤버 유지 이런 느낌.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뭐 돼가지고 막 무슨 막 잡지에 실리고 막 논문이 올라가고 이거는 사실은 비난을 미친 듯이 받아도 이거는 달다. 이렇게 보거든요.
달다.
저도 비난, 뭐 비판해야죠. 비판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욕 먹었죠. 너 어서 굴러 먹던 개똥 바가지인데 와가지고 윤지선을 욕하냐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을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으로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법정으로 가버려가지고 또 이제 학계, 그러니까 어쨌든 논문으로 썼으면 사실 학계 안에서 자정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윤지선이라고 얘기한 게 아마 그 한남 유충 논문에 너무나도 다들 크게 충격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는 건 다 동의하지만 윤지선 개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이 나오고 심지어 학술지에 등재가 되기까지 그게 가능하게 했던 이 문화 그리고 그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핵심은 그거예요. 그게 모두가 페미니즘을 잘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학계가 다 페미니스트여서 한남유충이란 말이 버젓이 논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게 큰 고통입니다.
그 페미니스트나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 혐오 문화도 문제지만 전 자진해서 얘기하자면 남성들 사이에서 있는 여성 혐오 문화 역시 분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했을 수도 몰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 혐오도 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식으로 근데 그거를 근데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젊은 층이.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유도를 하는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있는지. 물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도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혐오적인 단어들을 얘기하는 것 그걸 이제 뭐 남성 혐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백인 혐오라는 단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비장애인 혐오라는 단어 없어요. 그런 단어 왜 없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10대, 20대 백인들 청소년들은 한 번도 자기네들은 노예로서 흑인을 부려본 적도 없는데 지금 뭐
근데 이거
그러고 있다.
요새 백인에 대한 혐오도 생겨나고 있어요. 백인 역차별.
그렇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놓네. 우리가 그동안 차별이라는 걸 어떻게 어떤 그 언어 안에서 만들어왔는가 혐오라는 단어를 어떤 언어 안에서 만들어왔는가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하선을 누가 너무 싫어해요. 지금 막 트위터에서 욕하고 있고 그리고 막 여기서도 막 은하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뭔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은하선 혐오라는 단어 만들 수 없잖아요. 이 혐오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흐름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혐오라는 단어를 갖다가 쉽게 쓰는 것도 또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준수님의 말씀.
네, 뭐 더 보태고 싶은 말 없을 정도로 정리 잘 해주셨고요. 네. 혐오는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사회에 있는 성차별 구조를 내면화시키는 문화적이고 정서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혐오하지 않고 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서 지금 이 시점 한국 사회에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용어의 의미를 통일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여성 혐오와 저쪽에서 말하는 여성 혐오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통일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이용주 씨 의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얘기를 내요, 여기서.
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돼. 방향.
그래요. 아, 우리 방향.
네, 개인적인 소신으로.
방향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래, 또.
네, 역사라는 게 그냥 가다 보면 이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네. 뭐 다들 열심히 많이 힘들 텐데 네.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네.
저는 좀 예.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예. 저는 좀 진지하게 누가 물어보자면 저도 미국에선 페미니스트라고 한국에선 아니라고
중국에선요?
I don't know.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I don't know.
보셨다.
저는 근데 왜 노라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는 포스트 페미니즘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어쨌든 인정할 대신 그러한 한계점들 그러니까 분명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여성 학문 혹은 뭔가 성평등 학문이 등장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남성들 역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다.
아, 그거 하려고 오늘을 부른 거야? 오늘이 그래서 그 포스트 모 그 페미니즘의 오늘 첫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 하려고 부른 거예요.
자기 정치 하려고. 아, 자기 정치 하려고.
연석회의를 연 거예요.
아, 오늘 그래서
이거 전광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한 마디만 할게요. 네, 포스트 페미니즘만 해도 한 30, 40년 논쟁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거 맞아요. 아, 네.
이제 뭐 갑시다.
이게 맞아요. 오늘 그래도 네. 자 어쨌든 정말 만 역대급으로 불탔고 시청률이 네. 역대급으로 많았어요.
소통 안 하는 것보다 소통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
확실해요.
맞아요. 안 네.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정답이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네네네.
우리 다.
안 하는
그러나
것보다 낫고.
소통하는 게 낫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손정 교수님 그리고 네. 은하철 장관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용주 우리 패널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네. 출연해주신 세 분의 패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